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욥기를 다 보았고요. 욥기의 내용은 이제 뭐 대충 우리가 뭐 구절구절마다 풀지는 않았지만 무슨 내용인가는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알려주고 있고 어떻게 시편들이 연결되어 있고 왜 모아졌고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시편을 봐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서두 내용들 오늘은 조금 12시 정도까지만 할게요. 시편 서두 내용들 먼저 첫 번째 우리 다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은 한글 성경에서는 시가서의 두 번째 책이며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의 첫 번째 책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구원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 때로부터 포로기에서의 귀환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대략 10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쓰여지고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편들의 내용은 창조 때로부터 부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기 때와 귀환에 걸쳐 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테일림인데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70인 역에는 살모스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이것이 라틴 벌기 성경으로 번역되어질 때 리버브 살모룸 영어로는 The Book of Psalms 즉 시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찬송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예. 시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나눌 때 모세오경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오죠. 욥기도 우리가 시가서로 봐요. 왜냐하면 욥의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적 표현 또 지혜의 그 문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서로 보는데 욥기 다음에 오는 시가서의 내용을 보통 우리가 시편으로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모세의 말씀과 또 시편과 뭐 선지자의 글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런 시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시적으로 표현된 모든 성경을 다 얘기, 시가서를 다 얘기한다고 보아야겠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 안에는 시가서도 포함되어 있고 이 시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참 그 새로운 책 시작할 때 그 성경을 외우는 걸 노래를 한번 불렀어야 되는데 그 노래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라기를 갈래, 아, 말라기는 아니고 중간에 뭐 예레미야를 갈려면 처음부터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장애기준에 이렇게 레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윤영엽 성도님이 아주 좋은 노래를 하나 발견을 하셨어요. 옛날에 그 단체 카톡에 올린 거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짝짝짝짝 해서 예레미야서를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다음번에 한번 윤영엽 아니요 안 하실래요?
그거는 제 방법이고. 네.
아 그래요? 한번 알려주시면 좋은데 나중에 한번 해서 쫙 쉬운 방법으로 한번 그 저희 죄진 맡은 우리 구준과 거기에 받쳐서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열심이시다 그랬는데 너무 하여간 그걸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죠. 네.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네. 다음 주일에 한번 우리가 배우도록 하죠. 예, 그래서 이 전체 창세기 출애굽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책 제목은 다 알았으니까 앞 글자만 짜서 창출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창출래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좋다 그랬는데 한번 나중에 들어보죠. 자 시편이 좋은 게 구원 역사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 구약의 구원 역사를 내용이 시편 내용이 다 다루고 있어서 가장 오래된 시편은 누가 쓴 시편이냐면 모세가 쓴 시편이에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우리 옛날에 시편 90편 봤죠? 이 그 아주 아름다운 시편을 모세가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시편은 포로기에서 귀환한 후에 이제 이 성전을 짓는 이런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서 시편 126편이 쓰여져 있어서 구원 역사로 보면은 정말 모세 때부터 뭐 이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끝에까지 가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시편들이 쓰여지고 또 모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시편의 내용들이 창조 사건도 다루고 있고 부족장 시대 아브라함 뭐 이때도 다루고 있고 출애굽 시대 그다음에 왕국 시대 그다음에 포로기 때 뭐 귀환에 걸쳐서 전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서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시편도 그 시가서로 다 다루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편의 그 히브리어 제목은 테일림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으로 우리가 보면 되고요. 70인 역은 이제 뭐죠?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헬라권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살모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삼스, 살모스라는 제목으로 붙여져서 이게 이제 라틴 벌게이스로 번역될 때,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Book of Psalms 이렇게 시편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찬송의 책으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제 찬송의 책인데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는 찬송하고 신약에서 이제 보여지는 찬송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구약은 찬송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그 시편을 많은 시편을 보면 시작점에 항상 애가가 있어요. 부르짖는 하나님 어째야 나를 왜 이렇게 버리셨고 하나님 어째야 내 삶을 원수들이 저렇게 기승하고 있고 어째야 내 삶은 이렇게 나를 구해달라 그러면서 막 부르짖는 시편으로 돼 있다가 끝에 이제 찬송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애가와 찬송이 섞여 있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으로 오면 애가는 전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서신이나 모든 걸 보면 모든 애가의 시편은 다 끝나요. 오히려 찬송만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라는 것만 있고 부르짖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여기 보고 있죠? 중간에 어떤 사건이 따라 있었냐 하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애가를 끝내세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요? 이걸로 우리가 불러야 될 애가를 다 끝내시고 찬송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편은 찬송과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많은 OPC 교회들이 시편 찬송을 해요. 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도 예전에 시편 찬송가를 또 따로 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될 때 이제 그 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 그대로 봤습니까라는 그 서약을 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제외 상황을 둔 게 우리는 시편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제 서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우리의 찬송은 시편이 주로 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칼빈이나 이런 우리 개혁신앙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저희나 이제 신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들이 안수받을 때 그거를 반대라기보다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찬송도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시편의 많은 내용들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구원 은혜하고는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우리의 찬송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 새 노래라는 게 나와요. 새 노래는 시편이 아니에요. 새 노래는 천국에서 지금 천국에 이른 백성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새 노래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모든 은혜와 은혜를 가지고 노래를 찬송의 노래만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천국 찬송은 꼭 시편이 아니라 새 노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복음에 맞는 가사를 가진 찬송은 무엇인지 부를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시편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편도 교독하면서 이제 교독도 이제 찬송이라고 보면 되죠. 하면서 이제 다른 찬송도 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편의 각 내용이 중요해요. 물론. 그리고 각 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시편은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시편이 모아진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편이 전체 시편이 어떻게 모아졌고 언제 모아졌고 무슨 목적으로 모아졌느냐. 사실 시편의 저자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 모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 모은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이 순서나 모아진 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귀한 뜻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시편의 하나하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볼 텐데 두 번째 2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이 다 모아진 시기는 호록이 귀한 이후로 성전과 나라와 왕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참 왕이 되심을 다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의 시편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이요 언약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좀 더 뒤에 망하면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는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전쟁에 패하고 나라도 망하고 왕도 끊겼으며 성전도 다 무너지면서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야,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시편이 다 모아진 시기는 이제 포로기로 갔다가 이제 귀환한 이후로 우리가 봐요. 다 모아진 시기는. 그전에는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때 상황이 뭐냐 하면 성전도 다 무너졌죠. 나라도 잃어버렸죠. 왕도 없죠. 그러면 이 그 현실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깨어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참 왕, 메시아 왕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전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 현실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도 빼앗겼죠. 왕도 끊어졌죠. 성전도 무너졌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에 이제 이 시편을 모음으로써 자기들의 삶을 시편 저자의 삶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었지만 목자 왕이었지만 다윗이 목자 왕으로 세워지기 전의 삶은 어땠어요?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고난과 핍박의 삶으로 도망다니면서 사울아 세상 왕의 핍박을 받고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도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걸로 끝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편 저자들의 삶에 자기들의 삶을 참여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거예요. 비록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끊치고 정말 이 나라도 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도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참 왕이고 하나님이 계신 왕국이 계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왕국은 참 왕국은 시온. 그래서 시편의 그 시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걸로 자기들의 믿음을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뒤에 과연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참 왕과 주가 되시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택한 백성인 자신들은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잊으신 것은 아닌가?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닌가? 이제 왕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던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잃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까지 다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시편을 모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이 우리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런 모든 시편들은 이 재밌게도 너무 놀랍게도 이제 오실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에 자기 삶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가르쳤던 시편 저자들의 삶에 참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삶에도 참여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연결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따라서 읽을까요? 따라서 전체 시편과 그 시편들에 보여지는 시편 저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온 만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구원주 하나님으로 그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들을 모음으로 그들의 삶을 이 시편들과 그 시편 저자들의 삶에 참여시키고 동일시함으로써 언약의 약속들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호로기 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의 삶을 다윗의 고난과 핍박의 삶을 통해 비춰봄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었고 마침내 그의 삶이 회복되어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같은 믿음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들을 통해 잠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며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승리와 언약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예,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시편을 그렇게 모은 걸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믿음을 굳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내용이 전체 구원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이제 구원 역사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이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게 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전체 구원 역사, 그다음에 교회 역사, 또 우리 성도의 삶도 이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삶을 시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특히 볼까요? 특히 이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가르치던 바를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 오시어 성취하실 것이요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축복과 승리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후손께서도 잠시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실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모든 시편이 증거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에 미리 참여하여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을 통해 잠시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오직 은혜로 그분이 이르실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편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시편에 가르켜 나를 증거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시편 자체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각 시편도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어떤 그 이루실 현실을 각 시편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재밌는 거는 전체 시편의 흐름도 예수님의 삶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체 시편도 1편부터 150편까지 5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전체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에서 150편이 들어가 있는데 1권부터 5권까지도 전체 시편이 예수님의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그 가장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주로 이제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냐면 145편부터 150편까지인가요? 성전에 올라가며 찬송하는 노래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마침내 천국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들어가면서 찬송하는 걸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죠. 고난을 통해 영광의 마지막으로 이르는 삶, 우리의 삶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결국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천국 영광에 찬송하며 들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그랬어요.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물론 자기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랬지만 결국 돌아왔죠.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그 재건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까지 지키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도 그분은 지키시고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지키고 지키고 지켜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고백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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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분이 끝까지 지켜서 그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라고 시편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분명한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영광에 이르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갈 거라는 거죠. 우리도 찬성하며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패턴이 일주일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도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천국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갈 거지만 6일 동안의 삶도 그거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6일 동안도 그 고난과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문제, 씨름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오면서 우리도 찬송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우리 인생도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꼭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까지 할까요? 3번? 3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의 시들이 크게 5권의 책으로 모아져 있으며 그 저자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주제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거의 반에 해당되는 73편이 다윗에 의해 쓰여졌으며 그 밖에 아삽의 시가 12편, 고라자손의 시가 10편, 솔로몬의 시가 2편, 그리고 모세와 헤만과 에단의 시가 각각 1편입니다. 나머지 50편의 시편들은 그 저자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각 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영으로 끝을 맺고 있고 전체 시편 중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이 다 송영을 담고 있고 마지막 150편도 또한 송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많은 시편들을 이제 누가 썼냐면 다윗이에요. 거의 뭐 반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아삽, 뭐 고라자손, 솔로몬도 두 개 썼어요. 모세, 뭐 모세가 쓴 거 하나. 그 다음에 여러 헤만, 에단. 뭐. 그럼 나머지 50여 편 가까이는 저자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각 권마다 끝은 항상 송영으로. 송영은 뭐라 그래요? 찬송이죠. 찬송으로 끝을 맺어요. 그리고 시편 150편도 찬송으로 끝을 맺고 1권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을 5개로 나눈 거는 우리가 나눈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 5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막 그 울부짖는 걸로 시작했다가 이제 4권째로 들어갈 때 모세의 시편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의 시편의 그 시작이 뭐냐면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환점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모세 때는 성전이 없던 때예요. 가나안 땅에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죠. 주님이 친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이제 언약의 확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으로 이제 가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놀라워요. 너무 이 찬송 이 시편에 쓰여진 그런 모아진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이 각 시편마다 그 끝이 이 찬송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1권의 가장 마지막인 시편 41편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2권의 끝인 72편 18절 19절에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3권의 마지막 89편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의 마지막 106편에 48절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0편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6일 동안에 여러분이 사시다가 주일에 올 때도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끝날 때도 그런 삶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우리 또 영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지도 않으시고 종시하여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집을 떠난 어린 자녀들, 언약 백성들,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사 끝까지 그들이 참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언약 백성들이 지금은 주님을 또 떠나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고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는 다 모두가 믿는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상의 성도님 많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같이 못 드리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그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인들이 참 주변의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가셔도 돼요. 다 일어나시면 하면 자기가 간주 쳐주고 끝나면 한번 영어 선생님 사랑 안 돼요. 이놈아 그거 드려야지.
중요한 걸 알려.